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장 5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안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서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우리는 서로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항상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평가된 인물,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결국 한 것은 정말 조그만 예배당, 성전을 지은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없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했지만 140년이 넘도록 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탁월한 그런데 성경은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위대한 승리, 정말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어려움들과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에는 성벽을 지켜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설했던 것을 그의 탁월함과 함께, 아니 그의 탁월함보다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기에 그가 그렇게 거대한 승리를, 정말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배워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한번 보아야 하는데요. 보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과 3차 귀환으로 제가 표가 있는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에스더가 있고요. 에스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을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돌아온 사람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9,897명 1차 이렇게 나오죠. 2차는 얼마죠? 1,775명입니다. 남자만 계수했다고 해도 위에도 남자만 계수했을 텐데 많이 쳐도 5,000명. 그러면 정말 10배가 되는 인원이 10분의 1이 되는 인원만 2차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두 번째는 그렇게 조그만 너무 정말 한 줌에 되는 인원만 가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벽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무나 쳐들어와서 아무나 약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약탈당하고 1차로 갔던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아마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에는 조금만 갔던 그 역사적 배경들을 너무나 척박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느헤미야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바로 에스더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때였고 그 뒤로 오른 왕위에 오른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140년이 흘렀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으로 자르더라고요. 그러면 4세대 아니면 5세대가 흐른 것입니다. 이제는 유다인 포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유다인 포로다. 나는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입니다. 4세대, 뭐 2세대만 흘러도 사실 그렇죠? 3세대까지만 와도 우리 이민사회를 봐도 거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는데 4세대, 5세대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유다인이라는 그 생각이 없어졌을 그때입니다. 아, 느헤미야는 그래서인지 1장 11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술 맡은 관원이 뭐 그렇게 뭐 좋은 자리일까? 뭐 집사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왕들이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죽죠? 독살, 그렇죠? 독 넣고 해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이면 왕의 최측근입니다.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기미를 해보는 거예요. 기미란 말이 생각이 났네요, 제가. 기미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마셔보고 이게 독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음료를 먹을지 다 관장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도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술 먹으면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을 했겠어요. 그렇죠? 왕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나라의 가장 높은 관직 중에 하나 왕의 친구, 왕의 최측근으로 살아갔던 느헤미야입니다. 장관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장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4세대가 그런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리고 높은 관직에서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닌 정말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정착한 데다가 왕의 바로 최측근이 된 그에게 그가 나는 여전히 유다에서 온 사람이다. 포로로 된 역사를 가진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생각할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할 이유가 느헤미야가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유다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저 척박한 땅에서 돌아가서 너무나 약탈당하고 살기 힘든 저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아니 페르시아 말이 더 아람어가 더 변할 텐데 히브리어는 정말 많은 부분 다 없어졌을 텐데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교육, 너는 유다 사람이야, 너는 유다이냐 이거 말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유다인인 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모두 다 잃어버릴 그 세대에 그것도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 비극을 들었을 때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는 느헤미야가 그 민족들의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한 것이 벌써 4세대나 넘는 그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멸망받은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 조상들의 죄가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나의 죄이며 나의 가문에 나의 아버지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이 내 가문이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의 죄로 기도하는 오늘 느헤미야를 발견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하고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 세상적으로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왕후가 되었고 최측근 왕의 최측근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왕후가 된 것도 왕의 최측근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음을 우리는 두 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갖기 원합니다. 의사가 되길 바라고 변호사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좋은 직장을 가진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청년들이 방황한다고요? 거기 가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시겠습니까? 정말 털사의 모든 가게가 내 가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쩌시겠습니까? 테니어를 받고 좋은 직장에 가고 정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의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축복이 아니고 거기까지 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 무엇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루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채워지면 그거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걸어갔던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묵상하며 에스더를 생각하며 그것을 자문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고 그것이 채워진다면 그 다음엔 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느헤미야는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면 왕의 앞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잠깐 기도한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에게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최측근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래 속해 있었던 뿌리가 거기였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는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정적들이 계속해서 그를 어퓨저한 것처럼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아니면 독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반역하는 것으로 오해에 살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오해가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을 걸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총리 삼으신 장관 삼으신 왕후 삼으신 그 이후의 삶 그 사명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살았던 삶인 것을 봅니다. 또한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또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민자입니다. 3세대, 4세대는 아닌지라도 이민자고 또한 우리의 고향을 떠났지만 오늘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이 미국 땅의 특히 털사가 더 저에게 익숙하고 더 좋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뉴스 열심히 보고요. 드라마 열심히 보고 한국 음식 더 좋아하고 영어보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직도 한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땅에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듣는 한국의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느헤미야처럼 그 어려운 일들을 보며, 그 아픈 일들을 보며, 그 잘못된 선택들을 보며 정말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나의 죄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 한국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차갑게 조소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한국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털새에 사는 한인 사회는 어떠합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특별히 고생을 들었을 때 아픔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더 가까이 우리 교우들 털사 한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차갑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러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0절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저주와 축복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프란시스 프렌지펜이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 PPT에 넣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험담이 난무하면 교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인간만 바라보게 된다. 이는 인간의 잘못과 실수에만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는 책동이다. 악한 영은 선한 것을 분별한 척하지만 결국 다른 교인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을 마치 정의의 십자군인 양 교회의 다른 식구들을 죽일 적들로 생각한다. 험담하는 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신자들의 입을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험담의 먹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할 때 모든 험담의 악령은 굴복된다. 험담하는 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입을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구역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구역 안에 나누었던 이야기, 우리 교우 간의 이야기는 정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오직 기도의 자리로만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렇게 교회 안에 역사하는 모든 험담의 악령들이 굴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민족을 마음에 품고 정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까?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하늘에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느헤미야의 눈에서는 정말 하나님보다 큰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는 느헤미야인 것을 봅니다.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큽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그러나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크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정말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불같은 고난에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욥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땅과 바다를 설계하고 누가 광야의 비를 내리게 하는 자이며 누가 새끼 사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장만해 주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셨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작은 자기입니다. 자기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문제가, 내가 당한 고통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만 보이고 그것 가지고만 씨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그 질서와 그 수많은 인생들과 사탄의 세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심을 욥은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영적인 세계까지 관장하시고 계셨던, 경영하시고 계셨던 그 크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욥은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믿음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욥처럼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 너무 커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발짝 물러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는, 편협한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내가 절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정말 구한 것은 뭐든지 그것을 받을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절망하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까?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걸까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욥처럼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깊은 마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더디게 응답됩니까? 나는 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덕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기고 있는데 그거 나한테 좋은 일이라고 해줘야 된다고 우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그분이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치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 능력, 축복, 그 사람, 그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며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손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몸을 가지고 계시고 손발을 가지고 계시고 머리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자기를 주셨고 오늘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째서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째서 축복만 바라보고 있고 어째서 치료만 바라보고 있고 어째서 능력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축복과 능력과 사랑과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가 만드는 기적의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경험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욥처럼 고난이 겹치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정말 크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지극히 큰 일을 이 땅에서 더욱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적은 믿음과 약한 기도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크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경험되며 고백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멀리 경험된 것이 아니라, 경험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경험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선하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떠함을 뒤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이며 문제이며 아픔인 것을 봅니다. 그 귀신 하나님, 정말 그 위대하신 그분을 경험하는 우리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나아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게 되어야 듣기만 하였지 눈으로 배웁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랬지만, 치유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랬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음을, 정말 멈출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욥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고백하게 되는, 기도로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조그만 머리, 내 조그만 시각, 편협한 시각으로 낙담될 때마다 크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